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은 우리 입술에서 저절로 나오게 되는 고백, 과연 뭘까요?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이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마 이 고백은 인생을 살면서 한 번 이상은 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안 해보셨으면 감사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캄캄한 암흑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암이나 그의 중한 그런 상응하는 중한 병에 걸렸을 때, 혹은 의심스러워 검사를 하고 결과를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 놓인 자신의 미래를 바라볼 때도 참 두렵습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가 흔들릴 때도 두렵고, 경제적인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좋지 않은 일에만 두려움을 느낄까요? 좋은 일에도 두렵습니다. 결혼을 앞둔 신혼 신부들, 신랑 신부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핑크빛 미래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설레고 좋은 마음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도 앞섭니다. 그리고 출산을 앞둔 가정 어떻습니까? 역시 두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어나지 않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수많은 일들을 상상하면서 우리는 좋지 않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걱정하며 두려워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을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아주 드물게 두려움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니더라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두려우십니까? 괜찮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큰 두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이라 역시 다릅니다. 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그들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모세는 살인 후에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해 미디안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의 영웅이었던 엘리야도 이세벨의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하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두려워 떨며 죽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두려워서 이런 고백이 절로 나왔습니다. 다윗도 사울왕을 두려워했죠. 그리고 인구조사 후에 하나님 앞에 징계가 두려워서 자신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희생합니다.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조차도 매우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두려움 자체가 아닙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겠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유다 민족은, 유대 민족은 나라를 잃었고 희망까지 잃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예배의 자리, 그 예배의 은혜와 감격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어.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상황이 좋아졌거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친히 다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그런 삶을 살고 있진 않습니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그 뜻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시죠? 오늘 말씀에서는 자신을 친히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절 말씀해 보면 창조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바라라는 말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만의 절대적인 창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으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땅의 먼지를 가지고 인간과 짐승을 만드신 도공이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곧 장인이 작품을 빚습니다. 그런데 엄청 세심하게 세밀하게 만드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충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수로 존재하게 하신 분도 아닙니다. 시편 139편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과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물, 상처, 성격, 그리고 아픔, 지나온 시간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런 분입니다. 심지어 내가 태어나기 전 나의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것은 단순히 이름을 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그런 뜻이죠.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숫자로 판단하고 숫자로 평가합니다. 성적이 어떤지, 연봉을 얼마나 버는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자격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가 만든 결과, 이런 것들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이름을 친히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민구야. 이렇게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이름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핵심은 내가 사랑받는 존재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야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보다 뭘 더 열심히 귀 기울입니까? 세상의 음성을 더 열심히 귀 기울입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왜 그러지? 이런 눈빛으로 보시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에 더 많이 귀 기울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래서 마트나 어디를 가는데 목사님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 돌아보게 됩니다. 저를 부른 것도 아닌데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그게 저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너는 실패했고 부족해. 그래서 너는 안 돼.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의 귀에 더 집중해서 더 크게 들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지 않을까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모든 분들이 다 믿으실 겁니다. 제가 목회자로 헌신하면서 받은 이제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헌신하게 된 원인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 인생의 말씀이죠. 그리고 소명받은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중고등학교 때 저는 그 잘난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자존감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보통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공통점이 있죠. 자존심이 셉니다. 아주 강하고. 그래서 이를 감추기 위해서 괜히 그냥 뭐가 있는 척, 허례허식에 이렇게 빠져서 살아왔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좀 상상이 안 되실 수 있는데 예전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남에게 모진 말을 하고 상처를 주는 모습이 일상적인 사람이 저였습니다. 친구들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고 거친 말을, 물론 교회에 와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교만 가면, 친구들만 만나면 이런 이제 쌍시옷 이야기도 하고 그런 모습. 지금은 안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재밌는 것은 친구들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어른들이나 선생님들이 계실 때는 180도 돌변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천사인 마냥 착한 척, 바른 척, 괜찮은 척, 이런 모습들을 저는 참 잘했습니다. 친구들은 이런 저를 보면서 자 앞에서 재수 없다 욕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저랑 주먹 다툼을 하면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제가 보통 일방적으로 때렸습니다. 지금은 회개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제 친구들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아직 사과 못한 그런 분이 있다면 찾아가서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받고 막연하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어떤 걸 드릴 수 있을까요? 뭔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찾고 찾았는데 뭘 찾았냐면 이 튼튼한 육신. 지금도 제가 좀 그 건강한 편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정말 건강했어요. 회복도 빠르고 지치지 않는 체력과 그런 건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몸이 너무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건 자신 있어서 하나님 제가 이걸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이 덥석 받으셨습니다. 덥석. 그리고 나서 무엇인가 좀 잘못되었다. 섣부른 헌신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씩 깨닫고 절대로 쉽게 하면 안 되는 그런 서원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협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좋은 게 더 있을 수 있는데 좀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떠십니까? 타협하고 오히려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도 이야기했어요. 주님,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괜찮은데 주님이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다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한번 우리 자막을 준비해 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물론 이 말씀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사랑으로 치른 대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 앞에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보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현실보다 더욱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현실보다 더욱 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내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 이제가 3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물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불이 없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과 불을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지날 때에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신앙생활에도 물이 있습니다. 눈물의 강이 있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인생에 불과 같은, 너무나 뜨거워서 견디기 힘든 불과 같은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그 길이 아프지 않을까요? 아픕니다. 그리고 기도한다고 그 문제가 없어질까요?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경우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신앙의 핵심은 환경의 변화보다 이처럼 하나님의 동행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심.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연상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가 저는 연상됩니다. 이스라엘 앞에는 바다가 있죠. 그리고 뒤에는 그들을 추격하는 애굽 군대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생명의 위기와 두려운 현실 앞에 놓여있을 때 하나님은 필요하면 어떤 일도 하셨죠? 바다도 가르셨습니다. 바다를 갈라서 사람들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맞게 되는 그 어떤 현실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그런 경제의 어려운 현실은 너무나 뼈아프고 큽니다. 그리고 질병의 현실도 정말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도 아프고 무엇보다도 미래는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사실 지금 제 현실도 물이요 불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해결된 문제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막막한 현실보다 더욱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 저는 오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억하십시오. 나의 현실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욱 크신 분입니다. 나의 현실보다, 지금의 내 모습보다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더욱 크신 분입니다. 더욱 크신 분.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폭풍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풍랑이 이는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셨죠?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생명의 위기 앞에서 너무나 놀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것도 깊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흔들리지만 주님이 함께 계셨기에 그 배는 어떻게 됩니까?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파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세차게 흔들리겠죠? 그러나 결코 그 배가 침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때로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불을 통과할 때 가만히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금이 불 속에서 정금, 곧 순금이 되는 것처럼 연단 속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사실 저는 이 표현을 좀 좋아하진 않아요. 많은 분들이 그 고난을 깊이 안당해 봤기 때문에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이 은혜다, 고난이 뭐 여러 가지 좋은 말로 미사오구를 쓰죠. 그분들에게 제 고난을 한 움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런 이야기 못 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고난이 우리를 연단하고 성숙하게 만든다는 그 사실은 분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를 지나가는 눈물의 시간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순금, 정금처럼 빚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단 하나, 더 크신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이 땅에서 근근히 살아가게 하고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뭘 위해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영광이란 말은 물리적으로 큰 무게, 그리고 곧 무게감, 존재의 충만함, 풍성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과 이 아름다움이 충만하고 풍성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이 거룩한 사명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돌려드려야 되는데 두려움이 이 일들을 가로막는 거예요.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상처 때문에 움츠러들고 실패 때문에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그리고 나를 다시 부르십니다. 모세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용사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실까요?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해 보면 바울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고 끝난 인생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고 직장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역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자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막막한 인생길 앞에서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창조하고 너를 친히 부른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영광의 자리로 부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토니 캠폴로의 회복이라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이다. 당신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사람이다. 당신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존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만큼이나 사랑한다고 속삭이고 계신다. 얼마만큼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갚기 위해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끄실 만큼.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대신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의 길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이제 우리는 두려움 앞에 좌절하거나 떨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호흡하고 함께하는 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죠? 아멘. 우리 이제 더 이상 상황을 보지 말고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나의 눈물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 나의 상처보다 더욱 깊으신 하나님, 그리고 막막한 내 현실보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